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명의 에코페미니스트가 초대하는 가장 따뜻한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주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은 올리브고요.
함드레입니다.
벌써 4월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4월인데 벌써 벚꽃이 만개했거든요. 한,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벚꽃이 한 4월 중순에 한창이어가지고, 막 중간고사 때 벚꽃 시기랑 겹쳐서 막 못 본다 했는데, 요새는 3월 말이면은 다 만개해가지고, 약간, 아, 이걸 느껴요. 아, 세월이 흘렀고, 기후위기가 진짜 심화되고 있구나, 이걸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꽃 보면은 막, 아, 이쁘다, 이쁘다, 막 이러는데, 저는 이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좀 씁쓸함, 좀 무서움 이런 걸 느끼는데 쌤은 어떠셨어요?
저도요. 뭔가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게 되려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맞아.
근데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실감을 할 때가 많아요.
이상기후 때문에.
이상기후가 몸으로 느껴지고 산불도 너무 잦아지고 약간 이런 게 마음에 어느 어떤 불안감? 그런 거를 좀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어쨌든 제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왕이면은 저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으로서 제게 주어진 삶을 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시대라는 어떤 조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잘 돌보면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이.
저는 그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 기후위기 속에서 내가 아무리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벌써부터 저 목이 막 나가려고 하거든요. 이 미세먼지 여파로 인해서. 그러다가 저번 주에 일요일 딱 빼고 일주일 내내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았어서 봄하면 사실 벚꽃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라고 딱 프레이밍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만 이렇게 느끼나? 나만 이렇게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좀 침울해하는 걸까? 모두가 막 꽃구경을 즐기고 있는 와중에 나만 이렇게 좀 분위기를 깨트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오히려 봄이면 막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외로움을 느꼈구나.
그죠. 아무래도 좀 피부가 와닿지 않아요? 기후위기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걸 뭐 차치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포구에서 하는 그 텃밭 신청이 있어요.
어, 네.
그 화분 텃밭이라 해야 되나?
어,
그런 걸 좀 보내주거든요.
부러워.
흙이랑.
서울 사람 부러워.
그래서 그게 오면 이제 옥상 텃밭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어, 옥상이요? 옥상 네, 있으세요?
저희 옥상이 있거든요. 제가 사는 합정동 주택에. 제가 사실은 그런 에코페미니스트적인 막 책은 많이 읽었어도 텃밭을 제대로 가꿔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항상 일에 바빠가지고 오히려 막 그런 텍스트 읽고 맞아. 일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생활하고 조금 제가 말하는 신념하고 좀 생활이 잘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요새는 그렇게 뭐 텃밭도 좀 가꿔보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약간 그런 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요. 저도 막 뭐 에코페미니즘이든 뭐 비건이즘이든 막 이런 어떤 신념, 이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막상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딱 그 정답대로 살기가 약간 바람직하게 제시하는 그 대안적인 삶으로 살기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저는 그래도 이제 꽃구경을 좀 하러 갔거든요. 부모님이랑 아빠랑 단둘이 벚꽃 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예전에는 막 여성 문제 이런 거 좀 민감했을 때 아빠라는 존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모두 다 같은 존재인데 막 누구를 막 경계하고 아,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구분짓는 게 좀 무의미하다는 걸 좀 느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아빠라는 존재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가까워지고 싶은 대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엄마보다 어떤 면에서는.
나랑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이구나.
뭐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같이 산책을 하면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를 좀 느꼈어요.
그죠. 왜냐면 아빠랑 같이 할머니 추모공원 가가지고 할머니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할머니의 아들로서의 아빠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뭔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런 좀 일상을 보냈고 근데 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이슈가 있어요. 혹시 얼룩말 새로의 이야기 아시나요?
안 그래도 좀 계속 뜨더라고요.
엄청 화제가 돼가지고 저도 뭐 몰랐다가 이제 뭐 거의 강제로 알게 된 그만큼 화제가 굉장히 컸던 뉴스인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환경 뉴스 공유하는 시간에 코슬로 뉴스 코너로 넘어가서 오늘의 이제 제가 공유할 뉴스는 얼룩말 세로에 가려진 진짜 문제들을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룩말 세로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출했다고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출을 했다가 도심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소위 이제 포획을 해서 다시 동물원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많은 방문객들이 그 어린이 대공원을 찾아가지고 이 세로를 보려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휴대폰 카메라에 막 세로를 찍으려고 막 열심히 가가지고 어린이 뭐 어른 할 거 없이 갔다고 하는데요. 사실 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면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미디어에서 좀 조명한 세로를 뭐 귀엽다거나 뭐 안쓰럽다거나 이렇게 철저하게 사실 인간의 시선에서 세로를 좀 조명을 했던 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인 최태규 수의사께서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동물한테 뭐 반항했다, 뭐 세로가 데리고 와서 삐졌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동물이 무서워서 일상적인 행동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단순히 뭐 귀엽다 혹은 삐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실 그 주체인 동물을 탓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좀 공감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세로의 탈출을 두고 동물원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울타리 소재를 목재에서 철제로 바꾸고 높이도 더 높일 것이라고 했고 또 이제 세로가 이제 수컷 얼룩말인데 뭐 또래 암컷 얼룩말과의 합사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유인즉슨 이제 외롭다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조금 대중의 반응이 탐탁지 않아요. 대중분들도 상당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막 SNS에서는 뭐 사자나 코끼리가 탈출했어도 귀엽다고 할 거냐. 애초에 좁은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키우는 게 문제다. 암컷 얼룩말과의 합사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동물원이라는 것 자체가 동물권 개념이 없었던 그런 시대의 잔재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점진적으로 동물원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물원 관련해서 이제 가장 최근의 뉴스는 동물원 수족관법의 개정인데요. 원래 동물원이 등록을 하면 무조건 허가가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동물원 등록제라고 해서 누구나 이제 등록을 하면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12월부터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제에서는 서식 환경 요건을 정확히 이 동물마다 갖춰야 되고 또 이미 등록된 동물원도 6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동물원을 좀 엄격하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동물원을 조금 더 동물권적인 측면에서 변화하려는 시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세로가 세로나 혹은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동물원을 실제로 없앤다고 해도 돌아갈 야생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동물원 자체를 좀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특히 국내 동물원의 경우에는 열악한 시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슬로우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에코살롱 덕질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에코살롱 덕질 방송 1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제 제가 선정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아까 뉴스에서 이제 얼룩말 새로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영화 마다가스카를 주제로 동물원에 관련된 얘기 혹은 종차별에 관련된 얘기 좀 비거니즘의 측면에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영화 마다가스카 1인데 워낙 옛날에 이제 나온 영화여가지고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동물원에 있는 이제 마티와 알렉스 그리고 뭐 하마 그리고 기린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제 동물원을 탈출해서 마다가스카라는 의문의 어떤 섬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거기서 이제 자유주의자인 마티는 너무 좋아요. 막 야생 너무 반갑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동물원에서 사람들이 열광을 받았던 알렉스는 자기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티와 알렉스의 어떤 갈등을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영화를 좀 선정했던 게 제가 이제 거의 어렸을 때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봤었던 감정과 지금 이제 특히 얼룩말 새로의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 마다가스카 영화를 봤을 때 심정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영화 보다가 울었어요. 약간 좀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듣고 싶네요. 이따가
어떤 터진 부분인지. 약간 좀 울컥했던 장면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가지고 그 얼룩말 새로도 마티와 이런 느낌이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쌤이 이제 동물원을 좀 가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동물원이 정말로 동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좀 인식이 좀 궁금했어요.
동물원이 동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야생 상태 그대로 있는 동물들 사실 보는 게 아니니까 내가 보고 있는 저 아이들의 모습이 좀 자연스러운 모습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뭐 날지 못하 새인데 날지 못 자유롭게 날지 못하고 어떤 새장 안에 들어가 있는 새를 봤을 때 얘 좀 어떤 그런 불편한 기분이랄까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지 못하는 원숭이를 봤을 때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이 좀 있죠. 근데 그 예전에 그 다큐 동물원을 봤는데 그 동물원에서 얘기하는 지금 만약 얘네들을 야생에 풀어준다고 해도 이미 인간에게 길들여져 버려가지고 제대로 생존하기 어렵고 돌아갈 수 있는 서식지가 많이 남지 않아서 동물원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 말에는 좀 어느 정도 조금 현실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과연 진을 통해서 진짜 내가 동물을 느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느껴지진 않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동물원을 가봤다가 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동물을 이해한다기보다 어떤 먹이를 주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슴이나 그러면 뭐 풀을 주고 토끼다 그러면은 뭐 당근을 주고 이런 굉장히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동물을 바라보고 이해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토끼는 당근을 먹는구나. 아, 사슴은 풀을 먹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했던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교육적으로도 큰 효력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오래됐거든요. 동물원 안 간 지.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아빠랑 공원을 갔다 했잖아요. 그 공원에 그 공용 공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학교에서 토끼나 사슴 몇 마리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막 울타리 안에 가두고 키우는 거, 전시하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동물원 티켓을 끊지 않았는데도 마치 저 앞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약간 가두고 전시하는 그런 게 제 눈에 포착이 된 거예요. 아빠가 자연스럽게 저기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아빠 봐봐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나는 그런데 가기 싫어 이러면서 좀 이끌었는데 아 뭔가 제가 티켓을 끊지 않았는데도 그걸 막 보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화도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좀 대표적이잖아요. 막 마티가 그 초원을 상상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곳에서 사는 삶은 어떨까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공감도 갖고 좀 영화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게 또 동물 의인화 부분도 좀 그랬고.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되게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부여하는 것이라던가 그 알렉스와 마티의 그런 알렉스가 느낄 법한 감정도 되게 조금 그 동물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감정도 그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 굉장히 좀 인간의 시선 그 인기를 막 누려가지고 막 좋아하는 장면 있잖아요 알렉스가 그런 것도 실제로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은 되게 스트레스일 텐데 그런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게 아 이게 또 너무 약간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좀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좀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쨌든 그런 좀 옛날에 봤을 때랑 좀 감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 말이에요. 저도 바로 그런 지점에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렸을 때는 마냥 막 마티 꿈을 잃어봐 파이팅 막 이런 시선이었고 막 펭귄들이 뺨을 잘 때리네 막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 봤을 때는 알렉스가 그렇게 막 다시 동물원은 돌아가고 싶어 이거 완전 순전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막 사자가 와 크앙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러는 게 아 진짜 사자였다면 애초에 저런 생각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보는데 와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보면서 좀 색다른 시선에서 이거 다뤄볼 만하겠다 에코살롱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약간 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장면에서 울었냐면 그 마티와 알렉스가 초반에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마티랑 알렉스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마티는 약간 그거잖아요. 자유를 꿈꾸고 나의 그 야생에 대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하는 친구고 알렉스는 이제 아, 그 지금에 만족해. 현재를 지금 봐. 약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 의인화가 좀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게 마치 제 얘기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회사 밖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고 사실 저는 자유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마티가 딱 그런 친구인 거예요. 의인화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옆에서 알렉스가 막 야, 지금 봐. 얼마나 행복해. 우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길을 택한 주류의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 길을 택하면 너무나 편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잖아. 근데 너는 왜 자꾸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에 자꾸 떠나려고 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마티가 막 맞나?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꿈을 꾸다가 나중에는 좀 아, 그래. 다시 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는데 그러면서 마치 제 모습처럼 보여서 거기서 울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동물들이 동물원에 갇혀있다고 말하지만 나도 어떤 면에선 되게 갇혀있다라고 느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아 나도 사실은 뭐 직장 중심주의 뭐 직업을 마땅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다양한 어떠한 주류적인 것에서 저는 되게 물러나 있다고 느껴졌을 때 되게 마티의 그런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가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다양성이 많이 존중되는 사회는 아니죠. 좀 살아가야 되는 보편적인 어떤 상이 있고 모습이 있고 그런 거에서 조금 되게 경직돼 있고 좀 그 특히 그런 나라다 보니까 올리브가 좀 느낀 어떤 답답함 그런 것도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2부로 넘어가가지고 이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2부를 바로 시작할 건데요. 약간 이제 제가 1부에서 막 이제 마티가 마치 나 같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도 어쩌면 마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나도 무언가에 갇혀있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조금 그런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갑갑함,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비건이즘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 세상의 기본 틀은 육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육식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회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중심주의에 좀 벗어난, 거기서 막 나는 채식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는 관점에서 저는 되게 좀 뭔가 갇혀있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러프하게 제 경험을 얘기해보자면, 뭐 하물며 어떤 식당에 가서, 제가 술집에 가서 혹시 여기는 뭐 채식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막 사장님이 저기 화단에 풀 있는데 저거 먹어 라고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소하게는 나는 이제 비건을 지향해 혹은 나는 채식을 해 라고 했을 때 왜?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럼 야 식물 안 불쌍하냐? 라는 자칫 무례한 질문까지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나 육식을 해, 나 고기 먹어 라고 했을 때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왜? 왜 고기를 먹어?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단지 나는 식물성 기반의 음식을 먹어라고 했을 때 뭐 들려오는 되게 의아해하는 표정들과 그리고 질문들을 받았을 때 되게 갑갑하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쌤은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아, 매번 그런 거를 설명하기도 비건을 왜 하는지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좀 멘탈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저는 특히 시행착오를 잘 용인하지 않는 그런 문화랄까?
아.
그런 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시행착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위험이라던가 좀 불안 요소를 줄이거나 이제 없애는 거에 조금 더 가까운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보면 좀 사람이 이런저런 일도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거 해봤는데 좀 안 맞아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좀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나는 이 순간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거고, 삶이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빨리 단기간에 빨리 실적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어떤 실험들과 시행착오에 대해서 잘 용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통제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직장생활 나가서 어떤 발언을 할 때도 이제 자유롭게 뭔가 아이디어를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정제해서 일거리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은 말해야 되는 좀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게 좀 갑갑하다. 좀 뭐랄까 좀 너무 어떤 통제적이다. 약간 컨트롤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관점에서 어디에 갇혀 있냐고 느끼냐면 남 시선에 갇혀 있다. 한국에 놀러 왔다가 한 1년 정도 산 외국인이 어떤 말 하기를, 저는 여기 왔을 때 제일 많이 바꾼 게 옷차림인 것 같다. 자꾸 저를 쳐다봐요. 옷을 입은 제 모습을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옷 스타일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지점이 남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나라인 것 같다. 특히 그래서 그 호주에 사는 제 지인분도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자기만 되게 훌쭉하게 입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저도 딱 뭔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뭔가 집 앞에 나가는 거랑 서울 나가는 거랑,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 나가는 거랑 되게 옷차림이 다르거든요. 사실 편하게 입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굉장히 남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껴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남 시선에 좀 갇혀있는 문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빈둥거림을 혐오하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여백을 안 줘요, 여백을.
가만히 있는 걸 못 참는다는 점에서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되지? 뭔가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업기간이 요새 많이 늘어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아직 업이 없다는 점에서는 무업 청년이고, 그러니까 무업 청년을 이제 보통 니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도 무업기간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시간을 못 견뎌서 막 토익을 공부한다든지 뭔가 자격증을 공부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혹은 뭐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면 좀 문제가 안 되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하는데 이제 자기 원하지 않으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많이 저 같은 이제 같은 무업 청년으로서는 답답한데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청년들이 불안장애,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걸 겪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시선, 자신 어떤 환경이나 이런 처한 상황들이 자기가 봤을 때 너무 한심한 거야.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빈둥거림도 굉장히 남을 생각했을 때 아 자기는 이러면 안 돼. 나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계속 일거리를 벌고 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어쨌든 존중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 남시선에서 좀 벗어나려면 혹은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이 무업기간을 같은 청년으로서 이 무업기간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좀 즐기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일단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삶의 방식이 좀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코살롱도 그중에서 하나인 것 같은 게 에코살롱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주류의 시선에서 좀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막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기도 하고 또 성장주의에 대한 지적도 좀 하고 성장이 막 능사일까? 뭐 이런 문제점도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지 않게 생각해 라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아져야 되고 그게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미디어의 영향을 좀 받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SNS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SNS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꼭 회사를 들어가야 할까요? 라면서 저는 회사 밖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정말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SNS에서.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작은 사람들의 작은 얘기여가지고.
맞아요. 저는 올리브 얘기 들으면서 뭐가 필요할까?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전 여백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빈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에서도 여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삶의 어떤 지점을 지나고 있고 나랑 굉장히 다른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이 판단하는 나도 그 수많은 나의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내가 보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수많은 어떤 삶의 순간이나 내가 보는 그 사람의 순간들 중 하나일 뿐이다. 나와 그리고 타인은 함부로 판단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어떤 여백이 있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은 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설사 지금 좀 처지가 힘들더라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나 역시도 항상 여백이 있는 존재니까 여지가 있는 맞아. 존재니까 그 상대가 그렇듯이 좀 서로에게 좀 여백을 주면 어떨까? 여유를 좀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막 기존의 직장 구조에서도 좀 여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노동 구조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주 69시간제 말고 사실 더 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노동 시간은 줄이고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그게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부 였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3부는 이제 기존처럼 프로불편러의 불평불만 코너인데요.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좀 비슷하게 가져온 불평은 우리가 이제 얼룩말 새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귀여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2018년에 퓨마 뾰롱이라고 이제 그때 이제 퓨마가 동물원을 비슷하게 탈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사살했거든요. 이제 위험하다는 이제 이유로.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얼룩말은 귀여워하고 퓨마는 무서워하는 이 우리의 태도, 이 대처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종차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종차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차별이 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한 동물의 행동을 이해할 때 긍정적으로 보는 동물이 있는 한편 특정 동물을 볼 때는 좀 편견을 갖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말해요. 근데 이게 좀 동물이라고 말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백인이 더 우월하고 흑인은 좀 안 좋을 거야. 더 뭔가 흑인은 뭔가 열등할 거야. 이런 시선도 대표적인 인종주의적인 시선도 대표적인 이런 차별주의죠. 게다가 종차별주의죠. 인종을 바탕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18세기 때 대표적으로 우생화학이 좀 유행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종차별적인 게 뭐 인간은 다른 비인간 존재, 예를 들면 식물, 뭐 동물 이런 애들이랑 좀 다르게 되게 월등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진 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우생학이거든요. 이 인간과 이제 유인원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했다는 점, 우생학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것도 종차별의 이제 사례 중 하나라고 좀 봤고요. 그래서 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작가인 멜라니 조이는 걔는 우리의 도우미이자 뭐 친구이자 가족이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걔를 사랑하면서 소를 먹는 것은 개와 소가 근본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서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먹고 이런 태도 차별적인 태도를 이제 종차별적인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잖아요. 아, 이런 게 종차별이구나 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 인식을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표적으로 이제 동물권 활동가들은 언어를 바꾸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물고기를 물살이라는 이제 바꾸자 언어를 이런 제안인데요. 물고기도 사실 그 고기의 어원이 고기 육에 나가잖아요. 근데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를 뭔가 먹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기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것도 종차별이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물고기가 아니라 물에서 사는 존재라는 뜻의 물살이로 부르자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젖소라는 말도 젖소의 의미가 이제 젖을 짜기 위해 기르는 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초에 언어 자체가 소의 젖을 수탈할 목적으로 이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착취의 목적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종차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젖소를 대신해서 원래 그 사람의 이름 말 그대로 홀스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홀스타인이 그 젖소의 진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이름을 불러주자라는 뜻에서 이런 제안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동물을 살 때 단위가 좀 다르잖아요. 새를 살 때는 몇 마리 이렇게라고 하고 우리 인간을 살 때는 몇 명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것 자체가 조금 차별적인 게 아니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물을 살 때도 마리가 아니라 명으로 부르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종차별이 아닌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룩말 새로를 단순히 귀여워하는 것에서 좀 나아가서 귀여워하는 게 맞는 걸까? 새로의 입장에서는 귀여운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기서도 되게 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귀여워마냥 해선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시길래 그런 분들이 딱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네. 언어를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마다가스카라는 영화 그리고 또 얼룩말 새로의 이야기 이런 다양한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에코살롱 덕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에코썸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 메가헤르츠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드레스?
네, 마다가스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변화와 그 시대에 맞춰 내가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영화를 보면서 되게 다른 감상이 드는 저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 마다가스카를 보면서 이제 만약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이 있다면 당신은 프로불편러가 아니라 아마 저와 같은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인간과 동물의 어떤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의 기존에 그어졌던 어떤 차별을 좀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마다가스카를 보면서 이제 좀 불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름이라는 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우리는 다양한 이름들을 호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름들은 뭔가 그 존재가 더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은 그 존재를 지우기도 한다는 좀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의 사례는 뭔가 존재가 좀 지워진다고 느꼈기 때문에 좀 지워지는 존재를 좀 다시 호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새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사례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는 길거리에서 아주 잘 보이는 비둘기들도 사실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맷비둘기도 있고 뭐 독특한 수염이 있는 비둘기도 있고 또 꽃들도 나무들도 사실 저마다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굉장히 뭉뚱그려서 바라보곤 하잖아요. 근데 같은 제가 만약에 그 존재였다면 나도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똑바로 호명해줬으면 하고 내 이름 너머에 내가 뭔가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뭔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똑바로 바라봐줬으면 하는 욕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라면, 존재라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데 뭐 당사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지워지는 이름을 뭐 지키고 싶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에코살롱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올리브,
함드레이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 에코하시길 바랄게요.
안녕.